예, 우리 21과입니다, 오늘. 오늘 21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뭐, 재림을 증명하거나 이럴 거는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재림이 우리가 믿어지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성경 어디를 보면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21과. 서론 부분 이렇게 쭉, 첫 부분은 집에서 뭐 그냥 읽어보시든지 넘어가셔도 좋은데,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 천년설, 후 천년, 무 천년설. 들어보셨어요? 예, 조금 오래 다녔던 분들은 들어보셨고, 아주 최근에 믿은 분들은 못 들어보셨고, 괜찮아요. 이거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경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럼 그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십니까? 아니면 그게 상징적이다. 그래서 무천년, 천년이 없다. 그게 맞습니까? 그럴 때 학자들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이게 거기 저 서론에 쭉 내려가다 보면 관로 1번. 후천년설, 천년왕국에 대해서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인데 후천년설은 뭡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적으십시오. 천년 후 재림, 그게 후천년설입니다. 천년 후 재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꼭 그게 전천년설 같죠,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 세상에 따로 없고 그냥 상징적인 거다. 예수님 그냥 다스리는 세상이 천년왕국이다. 세 번째, 전천년설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는 것을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 전 재림입니다. 천년 전 재림.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왜 학자들이 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후천년설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천년 후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요 너무너무 유토피아 같이 살기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보니까 쫙쫙 평화롭고 뭐가 막 잘 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세상 뒤에 끝이 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 주장했나 그러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를 겪어보기 전에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우리 이 1차 세계대전이 1910년 있는 어간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뭐 40년 그 어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1910년 이전에 과학이 발달합니다. 의학이 발달합니다. 사회가 자꾸 살기가 좋아집니다. 교육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의 집도 커지고 뭐 하여튼 하고 편안한 게 쫙 커집니다. 그러니까 막 학자들이요. 오, 천년왕국 이렇게 가다가 천년왕국 와서 사람들이 진짜 잘 살고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그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요. 미국이 경제공황이 딱 터지고 2차 대전이 딱 터지고 난 뒤에는 아이쿠, 사람들끼리 놔두면은 이거 저절로 천년왕국 되는 법은 없구나.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그러거나 쏙 들어갔습니다. 후천년설하고 지금도 가장 설득력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전천년설이고요. 전천년설만큼 요즘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천년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천년 전 예수님 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다스립니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오늘 집에 가셨다가 내일 제가 물어봐도 또 헷갈립니다. 후천년설이 뭡니까? 천년 후 재림. 천년을 앞에다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천년설은 뭡니까? 천년 전 재림. 무천년설은 그냥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이 많습니다. 요즘은 후천년설을 인류가 너무너무 자기들 자력으로 어떻게 해서 좋아지고 좋아지다가 예수님 오신다. 이거는 지금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후천년설. 예수님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뭐라고요? 전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그냥 천년의 수지,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런 게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건, 후천년설이건, 무천년설이건 주장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 재림은 있답니다. 재림의 시점이 어디냐지. 재림은, 예수님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전천년설도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고 후천년설도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고 무천년설도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를 학자가 따라가건 우리는 하나만 딱 하면 됩니다. 예수님 재림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은 지금 성경대학이라는 대학을 갖다 붙이니까 제가 어려운 것 떠들 때는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시고 나는 내 머리에 용량이 크지가 않아 그런 분은 아예 외우지 마십시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이 세 개 있습니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됐죠?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피조물이 절대로 같이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 피조물이 절대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거. 예, 혹시.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하고 공유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도 사랑이잖아요. 우리 애들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런 게 다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공유가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전번과 우리 이관지 상관지 할 때 했습니다. 이런 거는 외우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후천년설이 뭐죠? 뭐더라? 전천년설이 뭐죠? 뭐더라? 까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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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컴퓨터까지 돌려도요 이게 잘 안 됩니다. 헷갈립니다. 전천년설 하나만 딱 기억하면 나머지 기억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게 전천년설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천년 전 재림. 그게 전천년설 하나만 외워놓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그럼 후천년설은 거꾸로지 뭐.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지 싶어요. 근데 이 세 개가 어느 거든지 중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재림을 어떻게 해요? 믿는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재림을 믿는다. 예, 뭐 이것만 하나 있으면 되죠, 뭐. 사실은 오늘 공부 끝, 이제 나와서 커피 마시고 놀아도 되지만, 대학교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조금만 우리 공부도 하고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거기 성경 구절 1, 2, 3, 4 중에 우리 2번, 3번, 4번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내가 재림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성경구절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제가 간혹 그럽니다.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 큰 소리로 읽다가 죽었다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어떻게 올 때, 재림입니다. 올 때. 벌써 예수님 가셨잖아요. 온다는 건 뭡니까? 가신 게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확실히 믿으셔야 되고요. 재림 신앙이 있어야 이렇게 흔들리질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가 이 지구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때다. 두 번째,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이란 사도의 입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실 날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떨 때요? 나타나실 때까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확실히 다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우리 주님 하늘로 올라갈 때 사도들이 옆에서 막 쳐다보고 막 있잖아요. 한참을 한참을 막 유심히 봅니다. 천사가 뭐라 그러죠? 뭘 그렇게 유심히 보냐? 천사들은 유심히 보죠. 왜 유심히 봅니까? 어떻게 사람 몸이 둥둥 떠서 올라갑니까? 공기보다도 가벼워야지 공기 중에 뜨는 거죠. 근데 막 예수님이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막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 있죠. 그래서 막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뒤에 말을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가신 저 예수님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이렇게 보면은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막 그러죠. 그렇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실 때 그렇게 가셨습니다. 구름이 가려워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실 때도 구름이 이렇게 받쳐가지고 구름 때문에 둥둥 뜨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우리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신데 구름이 꼭 태워야 뜨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구름이 가리워서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신 모습대로 온다 그러셨으니 우리 뭐 그저 믿는 거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천사가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천사가 안 그래도 바울이 안 그래도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고는 성경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 한인 동산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 자기 신앙 고백 한번 하십니다. 우리 주님 확실히 다시 오십니다. 예, 뭐 어떤 분은 저 따라서 확실히 그러시네. 예, 다시 한번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게 다 같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짝대기 두 개 되어 있는 거 있죠. 로마 숫자 2. 그럼 언제 오십니까? 성경 보지 말고 이건 다 알죠. 그렇죠? 예,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퀴즈 하나 냅니다. 이제 그 성경 구절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 말과 했는데 이 말이 오타잖아요. 뭐예요? 예, 맞추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그 날과 날짜를 여기 잘못 썼습니다. 우리는 순진해서 그러나 그 말과 읽으셨지만 그 고치셔야 됩니다. 그죠? 쭉 뽑아서 이렇게 해서 그 날. 그 날과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이제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서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을 품으라는 거죠. 그렇죠?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성경을 끼고 사랑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고 이렇게 있다가 오라는 거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이 땅의 취미 이렇게 해서 막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든지 언제 온다는 것을 안다 그러고 날짜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그 사람 옆에서 떠나십시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혹돼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날짜가 틀릴 때까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틀리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내가 계산 잘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계산 잘못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 바로 잘 안 돌아옵니다. 제가 바로 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대로 안 돌아온다가 아니라 절대로 잘 안 돌아옵니다.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해요. 미혹하는 영이 한번 붙들면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데 하나, 89페이지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재림은 성경 말씀대로 각 족속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신다고 하셨다. 각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 뒤에 오신다고 하셨다. 각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 같이 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가서 그 말이 전해져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각 족속이 자기 언어로 예수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럴 때 해석들이 많지만 많은 선교 단체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그 족속이, 그 민족이 뭐 1,000명이건 500명이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받을 수 있는 성경책이 번역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한 거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2011년 10월 5일 날 굉장히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예. 그분 종교가 뭔지 아세요? 혹시? 힌두교요? 아, 힌두교에 폭 빠졌다고 그랬어요? 예, 원래는 그 사람, 하여튼 나중에는 폭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 사람이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인데,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 그분한테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왜 고마워합니까? 이 사람이 개발해낸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게도 그 물건들 때문에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하는 통로가 다 된 거 있죠. 이 사람이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지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 때문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전도여행을 다닐 때 어느 길을 타고 돌아다녔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가요, 자기 이 식민지를 향해서 식민지를 만들면 전부 길을 뚫었습니다. 왜요? 군인들이 확 난리를 치면 가서 잡아버려야 되잖아요. 거기서 뺏어 물건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교통, 그리고 거기 상업적인 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모릅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요.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없지만 4차 막 이렇게 다닙니다. 막 다니는데 어느 길을 따라다녔습니까? 로마가 길을 낼 때 이 길은 전도용이야 이렇게 안 하고 했습니다. 군사용, 상업용, 교통 편리 위해서 막 닦아놨는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그거 없었으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요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놓은 물건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복음 전하는데 성도님들 이 자기 종교를 기독교같이 공격적으로 전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산골까지 오지까지 막 들어가가지고 전하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저 코카콜라 알죠? 그죠? 한때 코카콜라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펩시콜라가 쏙 나타나더니 빌빌빌빌 걷더니 어느 날 펩시콜라가 코카콜라하고 비슷할 때 그냥 싹 올라갔습니다. 지금요 비슷합니다. 코카콜라가 조금 더 하지만.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 창업자잖아요. 애플에서 대주주들이 1983년에 우리도 누군가를 영입해서 이 애플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막 잡 뽑았습니다. 뽑다가 가만 보니까 코카콜라에 필적할 만큼 펩시콜라를 만들어 놓은 사나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펩시콜라의 부사장입니다. 이름이 존 스컬리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었어요. 콜라 시장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잖아요. 피자 허 코카콜라 줘요? 펩시콜라 줘요? 네, 펩시콜라 줍니다. 코카콜라 안 줍니다. 펩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 상술이 대단하구나 그러고 가서 이제 막 딜을 합니다. 딜을 하는데 딜이 안 되는 거 있죠. 애플이요. 돈을 그만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콜라 회사같이. 아무리 딜을 해도 안 되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돌아가신 이분이 한마디 딱 해놓고 돌아왔잖아요. 며칠 뒤에 그 부사장이 짐을 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알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설탕물 팔래 세상 바꿀래. 이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이럴 때 평생 설탕물만 팔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돈은 펩시가 어마어마하게 벌지만은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애플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뭔가 열려있고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왔습니다. 끌어와서 이 사람이 막 회사를 애플을 살리려고 딱 보니까 제일 걸리는 놈이 하나 있어. 그게 누군지 아세요? 스티브 잡스. 그래서 1985년에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데려왔는 창업자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막 이 펩시콜라 하던 대로 막 하다가 드디어 애플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거 있죠. 막 떨어지기 시작해서 1997년 다시 스티브 잡스를 데려오잖아요. 스티브 잡스 데려오고 나서부터 다시 애플이 막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말세 성도로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 양반이 그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옷을 입혔습니다. 해군이 아니라 해적이 되라. Pirate, not the Navy.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해군은요, 저도 해병대를 있어 봐서 알지만은요, 그래서 해군배를 좀 빌려 타고 다녀봤습니다. 배가 무지무지 큽니다. 그리고 이 배는요, 기도자가 그냥 둥둥둥둥둥둥, 속도도 별로 내지도 못합니다. 대포하고 이런 거는 많죠. 막 다 장착해서 멀리까지는 하지만은요, 막 쌩쌩 다니지는 못합니다. 해적은 어떻습니까? 배에 몇 명 안 탑니다. 근데 막 쌩쌩쌩쌩 다니면서 상선도 잡고요. 쌩쌩 다니면서 뭐 어떨 때는 군함도 잡고 그랬지 않습니까? 작은 군함.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도둑질 하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작은 팀들로 엮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서 세상을 한번 정복해보라고.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드디어 10월 5일날 죽어서 지금 전 세계가 젊은이들이 지금 추모의 물결이 대단합니다. 뭐 장례식 언제 합니까? 어떤 신문은 내일 한다. 어떤 신문은 다음 주 수요일날 한다. 어떤 신문은 보면 벌써 했다. 뭐 이러고 뭐 잘 모릅니다. 비밀에 쌓여서. 대단한 분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말들 중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앙 하나만 바로 딱 가지고 있어도요, 세상 바꿔야 되잖아. 내가 바뀌는 건 둘째치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변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런 세상의 CEO들, 이 회장들은요, 자기들이 월급을 주면 그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받는 만큼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는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 아무 공로 없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십자가에 이걸 우리에게 믿게 하고요. 예수님 언젠가 돌아옵니다. 다시 오십니다를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엇 하든지요, 내가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고 바뀌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자꾸 때에 가잖아요. 지금 우리 성경 말씀 보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시는 걸 지금 추적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 오시면 온 인류의 문명은 다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뭐합니까? 이제 그 다음이 나오는데, 오시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거는 각자 숙제예요. 오늘도 그걸 가슴에 품어놓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그거 밥 먹고 살라고 직장 준 건 아니잖아요. 밥을 먹어야죠. 그러면 사람을 만나고 밥을 먹어야죠. 돈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주님의 일도 하고 아이들도 잘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전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럴 때는 그런 내용들이 안으로 꽉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왜 오십니까?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한번 다시 따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나는 재림을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 왜 오십니까? 3. 로마 글자 3. 성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요. 2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화를 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쳤을 때는 천대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자들도 때로는 막 예수님을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주로 오십니까? 심판의 주로도 오십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것은 영광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환장하게 받으십니다. 3. 어두운 감추는 것 드러내고. 4. 뭐하러 오십니까? 뭐라고요?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은 무슨 뜻이에요? 계산할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산할 게 있다고. 달란트 계산도 하죠. 우리 행실에 관한 계산도 하죠. 신행에 관한 계산도 하죠. 내가 너에게 직분을, 이런 직분을 줬는데 그걸 잘 했는지도 묻죠. 그렇죠? 그 다음 보십니다. 5번. 뭐하루요? 왕노릇 하시려고. 성경구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세세토록 무언요? 왕노릇. 그분은 우리의 누굽니까? 왕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분은 죽어도 우리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오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쓰여졌을 때 왕, 주 그러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썼습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썼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 내지는 왕 이렇게 하면은 죽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과감하게 시저에게만 붙이는 칭호를 우리 주님에게 붙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거는 뭐 저 지하에 지하 무덤이 있는데 그렇게 눅눅한 곳, 축축하고 곰팡이 있는 곳에서 배를 골마가면서도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뭐라고요? 왕입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도 그분은 우리의 왕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서 이번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누굽니까? 왕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 왕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왕의 말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다 알아요. 왕의 말씀이 저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늘 위에나 바닷가에, 바다 속에 있어서 그걸 타고 들어가서 비행기 타고 가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시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가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피해가는 거 있죠. 아, 그건 불편하니까 하나님 잠깐만 내 기억력 없듯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 그러고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왜요? 그분이 나의 누구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그 왕으로 오시고 6번 너무 중요하죠? 한번 읽어주십시오. 6번 시작. 예, 그가 있는 곳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그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 성경 구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모하여 영접하여 어느 곳으로? 나 있는 곳에.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오실 때 이제 믿었는데 죽은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막 부활, 이 무덤 터뜨리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죽음을 보지 않고, 성경 보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홀연히 우리도 변해서 주님을 맞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나 산 자나 우리 주님 오시면 똑같습니다. 아마 장관일 거예요. 막 무덤들이 막 터져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과학적으로 아니면 이 땅의 현재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하고 이런 데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그 사건들 설명할 때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를 못 한다고. 아무리 컴퓨터가 지금 슈퍼컴퓨터가 나와서도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만 이해가 됩니까? 이거는 믿는 자만 이해가 됩니다.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벌써 예수님 그러는데 이게, 아, 맞아. 이렇게 고개가 끄떡끄떡 거리지는 그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고요. 복입니다. 믿어지는 거, 이게 대단합니다.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하나님의 은혜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속에는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죄의 문제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없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집니까? 죄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사망이 없어집니다. 사망 안에 쏘는 게 스팅, 쏘는 게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거 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사망이요, 이렇게 뿅! 그래 싸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쏩니까?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설명을 보면은 사람을 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있는 뭐를 쏩니까? 죄를 쏜다고. 죄? 뽕! 뽕! 이렇게 하면 그걸 만큼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있는데, 십자가의 피로 도말, 발라가지고 도자가 발을 도자입니다. 왜 한국에서 페인트집을 무슨 상이라고 합니까? 페인트상이라고 안 그러고 도료상 도자 있죠. 그렇죠? 그거 바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죄가 있지만 씻어준다는 데도 있지만 십자가의 피로 발라버리면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쏠라고 없네 이놈? 그러면 그거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회화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가 되면요, 더 이상 사망이 없습니다. 왜요? 죄 문제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오십니까? A, B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휴거 속에서 빕니다. 이런 어려운 말 모르셔도 됩니다. 이런 어려운 말 신학에서도 쓰지도 않습니다. 휴거라는 표현은 쓰지만 성경 구절만 보십시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대전서 5장 2절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요, 가슴 속에 새겨놓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이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요?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다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지 하면서 내숭 떨면서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도둑놈들이 있잖아요. 우글우글 그리면 뭐 단속해야 돼요? 문단속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둑놈 우글우글거리면 어제도 문단속하고 오늘도 문단속하고 내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문단속하고 모레도 문단속하고. 그 도둑이 있으면 그렇게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주님 언제 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예수님도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맛을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옵니까? 그러면 조금 가르쳐 주시죠. 기도 목사님 많이 하시고 목사님 자꾸 모른다 모른다 그러지 말고 죽으면 책임질 테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시면 가족들 다 책임지게 한번 가서 물어보시죠. 그거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안 됩니다. 저만 고생하지 뼈 빠지게 안 됩니다. 안 가르쳐 주세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알면은 왜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갑니까? 알면 밭에 왜 가요? 샤워하고 앉아가지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 두 여자가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혼자서 돌리고 있습니다. 왜? 오실 줄 알면 왜 그럽니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날은 언제인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믿고 있는 사람은 언제 오시더라도 뭘 하든지 뭐 운전을 하든 비행기를 하든 비행기 가다 파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 방법이 있겠죠. 근데 우리 주님 오시면 뭐 역사가 끝인데 뭐 그게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힌트나 조그만 무슨 클루를 준다든지 예수,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가까이에서 친구하지 마십시오. 물듭니다. 친구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영에 감염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한창 감염되고 난 뒤에 그런데 그때는 잘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44.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관호 역회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언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참 성경 보면 이게 묘미가 굉장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깨어서. 일정 기간 동안은 은혜 받고 오늘같이 이렇게 하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왜 안 오시나? 우리 주님 안 오시나? 언제 오시나? 이렇게 하다가 해이해지면 생각지 않은 때가 그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늘 깨어서 주무시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늘 깨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딱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다예요. 불러가면 죽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오면은 주님 맞으면 되고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들 신앙교육 잘 시켜놓고 이러면 뭐 제일 좋은 거죠 뭐.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요. 생각지 않은 날.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생각지 않은 날입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생각지 않은 날. 우리는 깨서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생각지 않은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과는요, 조금 이따 다 마무리를 하겠지만 오늘 과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요거 두 개만 있으면요, 그 세세한 내용은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오신 날 바라보면서 이 땅을 얼마나 무궁무진 신앙생활 잘할 수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시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 살 때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아이들 키울 때 힘을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 나가서 사업할 때 지혜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서 사람 만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지혜롭게 살게 하시사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간식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먹는 우리들 힘내어서 주님의 일 많이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기쁨이 넘치며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만 복습합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후천년설, 하나는 무천년설, 하나는 전천년설. 뭐예요? 반반이 틀리는데. 전천년설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전천년설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천년왕국.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 재림입니다. 천년왕국 전 재림. 그러니까 재림 후 천년왕국.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 재림. 재림 전 천년왕국.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헷갈려요? 그럼 계속 제가 헷갈리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후 재림. 전천년설은 천년 전 재림. 근데 그렇게 하면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요. 전천년설만 기억하라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됐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 이게 전천년설. 그럼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 예수님 재림. 무천년설은 뭐 없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제요. 4번, 5번. 예수님 어디로 오는가? 이거 재밌습니다. 이건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오시면 휴거합니다. 그럼 공중에서 만나잖아요. 예수님 공중에 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옵니까? 하하, 요거 이제 유대인들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예수님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시는 거는. 공중에서야 오시면 다 뭐 이렇게 공중으로 들림받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는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이건 교재를 지금 보고 읽으신 거고 컨닝하신 거고. 여기 보면요, 스가랴 14장 4절 아마도 감람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맨하탄에 가면 Jews for Jesus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찬식도 한 번밖에 안 합니다. 1년에. 언제 합니까? 유월절 때 예수님이 재정해졌다고 딱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얘기를 합니까? 감람산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오면은 예루살렘 제3성전이 있는데 메시아닉 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님 견해는 뭐예요? 묻지 마세요. 저는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를 특별하게 안 하는 건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억지로 갖다 잡아 당겨갈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는 것만 분명히 알면 되고, 그렇다고 뭐 오실 때 제가 그걸로 비행기 타고 가겠어요? 오시면 우리 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반짝하듯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분이 오시네, 이거를 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해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오시든지 우리는 압니다. 하여튼 5번요. 유대인들은 아마 감람산, 아니 유대인들은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쓴 사람은 아마 감람산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요. 6번. 오시는 방법, 어떻게 오십니까? 이게 다 아는 것들이에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자기 영광으로 옵니다. 불꽃 중에 옵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옵니다. 이거 외우지 마세요. 6번. 그가 성천하셨을 때처럼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이건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8번. 성도들과 함께 들림받아서 함께 또 이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또 내려오시고요. 부활한 사람들과. 10절 어떻게 오십니까? 호련히 오십니다. 호련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에서 7절 보면은 그 징조로 23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더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고통할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뭐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정신적으로 뭘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그 이전 시대보다도 훨씬 더 자기를 사랑합니다. 뭐 증거 한번 대보십시오. 이 증거는 대기가는 어렵지만 확실히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보다도 훨씬 자기를 사랑하는 게 커졌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인류가 이 땅에 생기고 나서 돈을 만들고 돈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저축하거나 창고에 넣을 수 있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요. 그거를 사랑하지 않은 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유욕이 있는 거 있죠. 소유욕이. 학자들이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손에 뭘 하나 쥐어줬습니다. 그러면 요걸 꽉 쥐잖아요. 뺏으려고 그러면 꽤 힘듭니다. 뭐 완력으로 뺏으면 뺏겨지죠. 그런데 요걸 꽉 쥐면요. 얼마나 안 놀라 그러는지 모릅니다. 사람 죽을 때까지 이거 쥐잖아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 소유욕. 뭐 돈을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는 조금 7번 한번 보십시오. 이건 뭐 20, 30년 전보다 훨씬 심해졌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아주 불효하는 놈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8번 뭐라 그랬습니까? 점점 감사치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인데도 다 감사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저기 19번으로 내려갑니다.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어느 시대나 쾌락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짜릿짜릿한 강도를 쫓아서 가는 거는요. 점점 심해집니다. 20절, 죄송합니다. 20번. 그거는 딱 하이라이트를 치십시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천국 복음이 막 온 땅으로 다 전해지지만은요. 그건 안 믿는 쪽으로 쫙 전해지고 믿는 쪽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배반하는 게 커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점점 믿는 쪽은 점점 안 믿는 쪽으로 가고요.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무엇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시대 딱 맞습니다. 옛날에는요. 예수 처음 딱 믿어도요. 딱 대바로 나 예수 믿는다 그러고 성경 말씀 믿는다 그러고 딱딱히 그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싱싱한 물고기 같았어요. 지금은 20년을 믿었다 30년을 믿었다 쭉 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몇 년을 믿었는데 직분이 뭔데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이거는 턱으로 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 나오셔서 이렇게 깨달으시면 맞아. 내가 왜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감미가 같은 게 없지? 이러면서 자기를 보시면서 다시 살리셔야 됩니다. 그 살리는 거는 목사님 불 지펴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이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면 맞아. 그러면서 본인이 불을 살살 붙이고요. 본인이 살살 붙이면 옆에를 살살 붙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찬송가도 끼고 성경도 듣고 찬송도 듣고 막 이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힘을 못 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점점 없어지고 부인되는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입니다. 23절 죄송합니다. 23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사람들 귀가 간지러워서 귀를 긁어줄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항상 배우는 것 같은데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만 하고 뭐를 안 합니까? 행하지를 않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할 때 아멘 소리가 제일 큰 데가 어딥니까? 저도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딘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데 있습니다. 또 순진하게 동산교회 그러지 마시고 안동교도소에 교도소가 많은데 교도소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안동교도소에 가면 믿습니까? 아멘 하는 소리가 막 터져나오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한 500명씩 모인답니다. 500명씩. 근데 그 갔다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속에서 지금 500명 가운데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다가 들어온 사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이렇게 손을 들어오게 되는데 80%가 밖에서 예수 믿다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전체에 있는 사람 80%가 믿다가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교도소 안에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의 80%가 예수 믿다가 밖에서 도는 사람이에요. 20%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내 위로와 내 적적함과 고독함과 이걸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믿어볼까?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인데, 아멘! 아멘! 터져나가는데, 80%가,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80%가, 500명이면 80%가 몇 명입니까? 예. 400명이잖아요. 400명이 밖에서 예수 믿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 없이 살다가 하나님 그러고 있다가 나쁜 짓 할 거 있으면 나쁜 짓 듣고 그냥 같이 해버리고 먹지 못할 거 있는데 먹지 못할 거 더 쓱 먹어버리고 받아버리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 항상 배우지만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게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생활을 다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아이들은 교육은 그렇게 보면요. 애들이 너무 좋은 대학 갔다 나쁜 대학 갔다 이거는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이들에게 그런 만큼 이렇게 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경제활동부터 시작해서 사람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정리가 되고 양보도 할 수 있고 받아다 줄 수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항상 배우면 배운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행일치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신행일치. 말한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대로 성경 말씀을 얘기해서 믿는 대로 신행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게 딱 같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신행일치. 신행일치.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5에서 7, 22에서 38절 보면요. 그때 열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뭐 쭉 이렇게 보시고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지금같이 이렇게 혼탁한 시대가 없습니다. 이단, 거자, 그리고 거기 혹해져가지고요. 쩔쩔 따라다니고 막 희한한 시대입니다. 희한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발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럽니다. 그렇죠?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다음 다른 징조들. 제가 왜 이걸 그냥 넘어가나 그러면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 한 서너 개 합니다. 재림 전에 대사건이라고, 그래도 대사건이라고 할 만한 거 세 가지만, 원래 네 가지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세 가지만 한번 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아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사건. 첫 번째, 이방인 부르심.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심. 세 번째, 적 그리스도의 출현. 제가 이렇게 빨리 했을 때는 또 불러준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첫째, 재림전 대사건, 이방인 부르심. 둘째, 이스라엘의 뭐요? 회심. 세 번째, 적 그리스도의 출현. 다 적었습니까? 한 번만 더 합니다. 첫째, 재림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사건들을 꼽아봐라. 그러면 끝까지 이방인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방인 부르심. 두 번째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회심. 세 번째 적 그리스도의 출현.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주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른 거 뭐 많습니다. 뭐 사랑이 쉽고 부모 거역하고 자기 자랑하고 뭐 하는 것들 많은데요. 언제 끝이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하요?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족속이 없을 만큼 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지금 예수님 가장 안 믿는 그 동포 중에 하나가 일본이고 그 다음 이슬람권이고 그 다음 어디에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디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리고 주로 놀던 그 시골 동네는 어디예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예요 이러잖아요. 그 제2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놀던 그 북쪽 이스라엘 지방 그 유대인들이 있는 지방은요. 그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0. 몇 프로 그러기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심을 해서 돌아옵니다. 성경 구절 로마서 11장. 지금 좀 길지만 얼른 한번 보십시오. 성경 구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이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 전도를 다니면서 가슴 속에 늘 이렇게 응어리진 게 있는 거 있죠. 그게 뭔가면 이방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죄인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와서 울면서 예수를 믿는데, 정작 자기 민족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돌아다니면 전부 때려 죽인다고 돌로 때리고, 어디 도망가면은 깡패 조폭들 끌고 와서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엉어리가 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서 입만 벌리면 이방인들 돌아오는데 우리 민족은요, 그게 이제 숙제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보면 이 세 장을 할애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1장,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명키 위하여 무엇을?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강조할 때는 이렇게 부정을 두 번 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락하게 된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배반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메시아를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악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어느 때가 되면은 그리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럴 때 지금 유대인들 총원이 구원받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해석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백성들, 그게 온 이스라엘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아, 그분 메시아가 예수구나 이렇게 믿고는 다시 이 마지막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회심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시온에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저 유대 땅에서 났잖아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 내가 저희 죄를 없이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도 저희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신약 시대는 예수 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8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었잖아요. 대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증이 아니라는 겁니다. 택한 자라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먼저 택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그 대단한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성경 구절들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하나님 복음을 버림으로써 이방인인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때에야 우리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나? 이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2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막 불러주셨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킥히 웃어요. 왜요? 우리는 착한 되는 백성이 아니거든요, 자기들 관점에서.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저들은 옛날에 선택함을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완악에서 떨어져 나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자들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도 없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누구까지 불러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게 언제입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되면 언젠지 모르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막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계기 가운데서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부르시는 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사건.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심. 세 번째가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살루 2장 3절부터 한번 주십시오. 살루 2장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막 은혜가 풍성하고 막 예수 믿고 그러면서 교회가 차고 넘쳐야 되잖아요. 이제 2분 내로 마십니다. 누가 아무렇게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요. 교회가 세탁소로 팔리고요. 교회가요, 막 댄스장으로 막 팔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유럽, 미국도 지금 그런 초입에 막 들어가 있죠. 초입에. 제가 아는 저 플러싱에 아주 유명한 교회도 막 이제는 그 중국 사람들이 법률 사무소 차린다 그러면서 교회 큰 히스토릭 빌딩이에요. 그런 거 막 사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배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막 움직임이 막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쫙쫙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는 어떤 자입니까?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보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예요? 지가 하나님이라 그런데? 근데 문제가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을 그럼 쫓아다니는 거 있죠. 제가 지금 바보예요? 바보예요?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귀가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이래가지고 그걸 진짜 하나님이라 그러고 저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거 있죠. 어디에 앉아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한국에는 자생적인 제이름 예수가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한 서른 몇 명 된다 그러죠. 다 모아서 세미나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 제림 예수들끼리 모아가지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어. 근데 그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얼마나. 뭐 어떤 신천지 같은 데는 이긴 자라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도 막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무서워. 주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가증한 짓을 하는데 쫓아다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역사들입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꼭 기억해라. 언제나 하나님 자리에 앉는 그런 놈들이 나타날 거라고. 저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결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속 조그만 거짓 적그리스도들은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있어서 언젠가 옮기면 걔가 확 드러나서 666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일들이 막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8.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막 이 어린 양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싸울 때는 주 예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라. 언제 가야 이놈이 없어집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 하셔가지고 그 기운으로서 이렇게 없앨 때 그리고 무지경으로 내보내고 이럴 때까지는 이게 그냥 활동을 하는 거 있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눈에 보입니까? 그럴 때 악령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귀신은 안 보이죠. 사탄 마귀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얘들을 앞세워가지고요. 전 세계의 어떤 정치나 경제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666을 안 받으면 안 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이런 거를 몰고 가는 거 있죠. 이제 그러니까 막 배도하는 막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입인 것 같아요. 지금. 불의의 모든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들도 뭘 합니까? 능력을 베풉니다. 표적을 베풉니다.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죠. 뭐라 그러면서 따라갑니까? 아주 희한한 존재들인데도 왜 따라? 막 병도 낫기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주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뭐 없는 것 같아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자리에 뚝 앉아가지고 그런 짓을 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 이러므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 거짓 거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자꾸 거짓 거 쫓아가고 다니면서 그런 거 하고 하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있죠. 성경 보시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가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냥 그 나쁜 거 자꾸 쫓아다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몽둥이를 쳐서라도 쫓아오는데 하도 그런 짓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미혹하는 영을 저들에게 주사.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언제 가장 심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 역사하고 그러는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건 우리도 믿고 왔는데, 재림 전에 세상의 모습과 신앙계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한없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재림신앙 붙드시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까지 승리하시는 가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텐데, 예수님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죽어도 그곳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시고, 이 땅 살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아이도 키우고 커피도 마시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모든 영역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정리하게 하셔서 좀 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좀 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손해를 좀 봐도 괜찮은 마음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진지하게 키울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세상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를 많이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헤어져서 갑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잠을 자면서도 기쁨이 있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꿈속에서도 기뻐하고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